레위기 11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범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범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되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11장 39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마찬가지로 짐승들의 죽은 시체, 주검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그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요. 11장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무엇을 먹을 수 없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 짐승들의 시체와 관련된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담았던 내용, 시체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먹을 수 없는 짐승들 있죠. 먹을 수 없는 불결한,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주검이 어떤 물건들에 닿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주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어제도 그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뭐 보시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막 세밀하게 보거든요. 저는 뭐 세밀하게 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쓱쓱쓱 읽고 아마 넘어가실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만한 짐승이라는 건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죽었을 때, 부정한 짐승이 죽었을 때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우리가 고기로 먹을 수 있는, 도살을 해서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죽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39절 중간에 보시면 그 주검을 첫 번째로 만지는 자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다른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하루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40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자는 원래 이제 살아있을 때는 도살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이거든요. 근데 이게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도살한 게 아니라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죽어있는 그 짐승을 가축을 내가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40절 뒤에 보시면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도 부정할 것이다. 여기 보면 옷을 빤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먹었으니까 부정해졌잖아요. 뭘로 먹었을까요? 입으로 먹었죠. 입으로 먹으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식도로 들어가겠죠. 위장으로 들어가서 창자를 딱 거쳐서 변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부정해졌다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을까요? 입이 부정해졌다. 위장이 부정해졌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논리적인 해결은 입을 씻어라. 위장을 씻어라. 창자를 씻어라. 이래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식도를 씻고 위장을 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정한 것을 먹었으니까 너 자신을 씻어야 된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옷을 빨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 옷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옷은 불결해지지 않았어요. 그 불결한 것을 먹은 건 난데 그걸 내가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걸 정결하게 해주시고 싶으시니까 이렇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서로 맞닿지 않지만 이렇게 규정을 정해두신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런 시체를 먹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옷을 빨아라. 저녁까지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 맨 뒤에 보시면 세 번째 경우가 나와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죽음을 옮깁니다. 그 사람은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보통 때 살아있을 때는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짐승입니다. 소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염소가 되었던 도살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짐승인 경우에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잡아먹어도 되지만 죽으면 부정하다. 건드리지 마라. 먹지도 마라. 옮기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이 41절부터 43절인데 이 내용은 더 간단합니다.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들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죽음, 시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먹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42절에 보면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가증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먹거리로서 가증하다는 것이지 그 생명체 자체가 가증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가 존재 자체로 가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거리로 먹을 때에는 가증하다.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참고로 앞부분에 생각해 보시면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기어다니는 길짐승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 뭐 쥐나 카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것들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전체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먹으면 43절 끝에 보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먹으면 너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더 길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이렇게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알려주신 거죠. 지식을 주셨는데 살아있을 때에는 정결한 짐승이 있습니다. 소, 양, 돼지 정결한 짐승이에요. 잡아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아먹어도 됩니다.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거 만져도 되고요. 같이 지내도 됩니다. 뭐 사실 애완동물처럼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키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시체가 됐잖아요. 죽음이 되면 시체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죽은 뒤에 시체가 되면 죽음이 되면 살아있을 때 그게 부정했느냐 정결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시체가 되면 다 부정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정결했던 것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불결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역으로 돌려서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내일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이게 뭐가 제일 중요한 특징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정결한 것으로 또 무엇을 부정한 것으로 보셨나 했을 때에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소는 정결하다, 돼지는 불결하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것은 정결하다. 죽은 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결해요. 근데 아무리 살아있을 때 정결했어도 죽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예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있는 것은 정결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지금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니까 뭐 저 짐승, 뭐 또 저 동물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자면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사람은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정결합니다. 죽으면 부정합니다. 사람의 시신도 부정한 곳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뒤쪽으로 넘어가면 제사장이 장례를 치러주는데 제사장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손에 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염을 해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신도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에 손을 대면 제사장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식구들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에는 손을 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대제사장은 자기 자식이 죽어도 자기 부모가 죽어도 시신에 손을 대지 마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부모가 죽었건 자식이 죽었건 여하튼 시신에 손을 대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부분도 계속 똑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부정한 죄로,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미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는 사람은 정결할까요? 부정할까요?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아있으니까 정결하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 정결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구약시대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어도 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려서 죄를 다 용서받아도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간단합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간단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로 보면, 육체로 보면 멀쩡히 살아있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사람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서 날마다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이걸 루터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종교개혁자 루터가 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가. 사람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태어났잖아요. 몇 살이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그때부터 죽는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면 생명을 향해서, 영원함을 향해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을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하루씩 하루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죽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 너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루하루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이 정해져 있죠. 언젠간 죽겠죠. 저도 죽을 거고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다 죽을 겁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나요? 물론 주님이 오시면 안 죽고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죽는 날을 기준으로 보면 달력을 쭉 써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달력에 하루하루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느냐면 아, 저거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지금 그 육체 안에, 그 영혼 안에 죽음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정결하겠습니까?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하죠. 죽음이 깃들어 있는 존재잖아요. 죽음이 깃들어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죽음이 깃들어 있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도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죽지만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육체로 부활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은 이전의 영혼과 다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이 되면 내 안엔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육체는 죽어가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죽는 그날 내 영혼은 영생을 온전하게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집과 집계 제사장이건 대제사장이건 하나님 보시면 죽음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 오지마. 더럽다. 불결하다. 내 앞에 나오지마. 이렇게 하세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어떠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보건 보지 못하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정결한 존재로 보시는 거죠. 아, 네 안에 내가 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하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먹는 그런 고기들과 관련해서 이거는 정결해, 이거는 부정해, 이거 시체는 부정해 이런 얘기 왜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사실은 뭐 고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사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네가 대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살아도 너도 죽으면 부정해. 그리고 사실은 너도 지금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고 네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네 안에는 죽음이 깃들어 있다.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죽는 거야.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 상태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이 모든 내용들 안에 담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내 안에 죽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깃들어 있고 그래서 설령 내가 30에 죽건 60에 죽건 육체는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육체도 다시 부활을 누리고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에서 야 먹을 만한 짐승 죽어도 그거 부정하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결국 나도 죽는구나, 죽으면 그 시체가 되는 나는 결국 부정한 존재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 죽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유교를 보든 불교를 보든 심지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든 모든 종교 경전이 똑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꼬박꼬박 죽어가면서 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존재로 태어났어요.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태어나는 순간 지옥에 들어갈 존재고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게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으면 내 존재 자체가 변해서 죽을 때에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갑니다.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내 안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운동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랑 다른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나라에 더 온전한 더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결하게 살지만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온전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았음을 늘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다 죽음과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동안에 그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